안녕하십니까. 생애 빛 예배 방송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만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거 먼저 감사드립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갈 때 함께 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다 함께 나그네 길 가는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이 은혜스러운 찬송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되시는 우리 주님은 연약할 때 우리가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폭풍 중에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구주를 찬양하시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다 함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 아름다운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의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니 받아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각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닮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온전히 취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빚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 아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또다시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6일 동안 이 지구의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제7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로 제정하셔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 드리는 거룩한 날로 제정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와 부족함을 씻으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께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님을 뵙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으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늘을 위해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무리들의 숫자가 거의 차가고 있고 또 사방 바람이 놓이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오기 전에 매일매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재창조함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구촌 여러 곳에서 저희와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동일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케 해주시기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이 시간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밝히 이해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좀 무겁다고 하면 무겁다고 할 수 있겠고 가볍지 않은 주제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경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의를 잘 기울이셔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현재 기독교에서 믿는 많은 교리들과 가르침 속에는 바벨론의 오류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상의 순수한 진리와 먼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마지막 환란에 대한 교리도 예외가 아니어서 참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믿기를 의인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의인들은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살짝 들림을 받아서 휴거를 해서 7년 동안 하늘에 가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같이 함께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요? 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이 잘못된 교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환란과 또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아주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들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의인들은 그 환란으로부터 환란을 넉넉히 통과하고 환란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환란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의인들은 환란을 당할 것입니다. 그냥 환란이 아니고 어떤 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무서운 환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당신의 백성들을 그 환란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들이 통과할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을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통과하도록 도우실 것이며 또 우리들이 그 환란을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 그 주제,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12장 1절,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다니엘서 12장 1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마지막 때에 누가 일어난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왜? 미가엘이 왜 일어납니까? 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군 미가엘이 왜 일어납니까? 당신의 백성들, 의로운 백성들,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까? 네, 책에 기록된 자, 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주제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다른 성경절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재림 전에 의인들이 환란을 당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첫 큰 심판이, 환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환란, 그 큰 심판이 있었는데, 물로 심판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창세기 7장에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노아의 홍수와 마지막 의인들이 당하는 환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은 의인들이 어떻게 환란을 당하고 또 통과하는가 잘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5절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네,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를 불러서 이 땅에 큰 홍수가 있을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심판이 올 것을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큰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털어서 방주를 지으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12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큰 홍수가 올 것이다. 큰 심판이 올 것이다. 모두 이 말을 듣고 다 방주로 들어오라 하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자, 120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방주가 다 완성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모든 사람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애석하게도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밖에 정말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 8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성된 방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방주로 들어간 다음에 금방 심판이 왔습니까? 금방 홍수가 왔습니까? 금방 비가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이 비가 온다 그래서 정말 믿고 방주로 들어갔는데 방주로 들어가자마자 비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 세상에 물이 하늘에서 막 물이 떨어진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오고 이 땅이 다 멸망할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이 천사가 내려와서 방주의 문을 꽝 닫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금방 하늘에서 물이 비가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심판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하늘이 잠잠했어요. 이 세상이 고요했어요.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조롱하면서 놀리면서 그들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됐어요. 그들은 다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막 놀리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정말 그들이 천사가 보호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방주를 다 부수고 들어와서 아마 그들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방주에 들어간 의인들은 아주 큰 믿음의 극심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홍수가 심판이 온다는 것을 믿으면서 7일 동안을 견뎠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네, 의인들이 환란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의인들이 극심한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자, 그때의 홍수가 심판이 오기 전에 잠깐 동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까? 잠깐 동안 시간이 연기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렸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기까지 잠깐 동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극심한 믿음의 시련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홍수 때의 심판과 이 마지막 의인들이 당하는 환난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깊은 연관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자의 이맘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까지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Until까지 어떻게 할 때까지?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무엇을 몰랐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무엇을 몰랐다고 했습니까? 방주 밖에 사람들이 무엇을 몰랐다고요? 자신이 구원을 잊어버렸는지, 자신이 구원을 얻을 만한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는지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Yes, 구원을 얻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렸습니까? Yes,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시간이 끝났습니까? 은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직 홍수가 오지 않았지만 홍수가 와서 그들을 물로 쓸어가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은혜의 시간이 그만 끝나버렸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구원의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혜를 구원을 받을 만한 은혜의 시간이 마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의 이맘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똑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이 노아의 홍수와 그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와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봐야 할까요? 그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은혜의 시간이 마치는 사건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 잠깐의 짧은 시간이 있다. 그때 문이 닫혔습니까? 문이 닫힙니다. 비가 오기까지 지체됐습니까?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오기까지 잠깐의 지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인들이 극심한 믿음의 시련을 당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폭력적이 돼서 그들을 해하려고 했습니까? 예스, 그랬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홍수가 올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은혜의 시기가 끝났을 때에 그들이 은혜의 시간이 끝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그때에 잠깐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환난을 당한다? 이 세상에 물론 악인들도 칠지앙이 내릴 때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의인들이 잠깐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네, 그때가 바로 개국 이래로 없던 극심한 환난의 때입니다. 자, 그 주제는 잠깐 잠시 후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라고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깨어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도적같이 예수께서 임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시간이 마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집주인이 알 때에 옵니까? 모를 때에 오죠. 네, 여러분, 날씨가 추울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이 일을 갔다 와서 아주 피곤해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씻고 아 이제 빨리 자야겠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 자려고 막 생각해 보니까 아 문을 잠그질 않았어요. 아 문을 잠궈야 되는데 아 일어나기가 너무 싫다. 피곤하다. 그런데 아 내가 여기 오래 이 집에 오래 살았지만 한 번도 도둑이 든 적이 없어. 아 그냥 자자. 자는데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도둑이 왔어요. 도둑이 와서 문을 다 보니까 문이 잠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둑이 들어와서 귀중품 물건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자, 그 집주인이 잠이 들었던 집주인이 도둑이 왔던 것을 발견했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네, 바로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도둑이 와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것을 발견한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늦은 때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예수께서 네, 내가 도적과 같이 오리라 하던 때는 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아닙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끝나고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누가 하늘에서 살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하늘에 와서 살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가, 다 모든 것이 다 각 사람의 경우가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은혜의 시간이 다 마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시간이 언제 마치는가, 깨어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기다리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은혜의 시간이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매우 심각한 때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머지않아서 각 사람의 은혜의 시간이 끝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자, 이 은혜의 시간이 마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 당대의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당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방주에 다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홍수가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들이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7일이란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그 의인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한 노아의 식구들이 극심한 믿음의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방주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폭력적이 돼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의 의인들의 환난이 있었습니까? 의인들이 심한 시험과 시련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잠깐 지체된 후에 무엇이 왔습니까? 홍수가 오고 그들이 구원을 당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일이 마지막 때 그대로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 인자에 임하는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으리라 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 뭐라고 보았습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네. 자, 여기 보면 무엇이 있겠다고 말씀했습니까? 환란이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환란의 때가 언제입니까? 네? 왜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네? 환란의 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오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환란이 언제 올까요? 예? 그 환란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 우리가 그 환란의 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바로 다니엘 12장 1절에 바로 그 전절을 연구해야지 그 환란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바로 전장인 다니엘 11장 40절로부터 45절에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잘 연구해 본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월간지에도, 살아남니들 월간지에도 69호와 143호에 예, 벌써 이 예언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서 써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세의 예언에 대해서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sostv.net에 들어가셔서 월간지 69호와 143호 읽으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어떤 예언이 나옵니까? 거기 남방왕이 나오고 북방왕이 나오죠. 예, 마지막 때에 예,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고 그래서 북방왕이 또 일어나서 오고 이런 예언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북방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륙하기 위해서 아주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나오는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북방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륙하기 위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북방왕이 나오는데 자, 이 북방왕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네, 북방왕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 네, 작은 뿔로 표상되어 있는 세력이고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누구? 예,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 예, 예, 그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예,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세력, 어떤 조직을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말합니다. 예, 그것은 누구일까요? 바벨론의 세력, 예, 바벨론으로 표상된 예, 교황권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북방왕이 예,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 북방왕이 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옵니까? 예,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서 북방왕을 번뇌케 함으로. 자, 여러분 마지막 사건을 여러분들 연구해 보시면 알지만은 북방왕이 예, 마음이 번뇌케 북방왕을 마음을 번뇌케 하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다음에 혹시 시간이 있으면 늦은비 성령이 내리는 때와 마지막 환란이 이르러 오는 때와 이것이 시작되는 때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문인데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 여자의 남은 자손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예,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들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머리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다 이루고 다시는 유혹과 죄에 쓰러지지 않는 그런 죄를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이룬 그들에게 어떻게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마지막 늦은비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다시는 죄에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딱 고정시키고 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복음을 새 천사의 기별을 새 천사의 복음을 힘차게 외쳐서 마지막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도록 이렇게 큰 소리 외침을 하는 그 예언이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죠. 하늘에서 큰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화려해지더라 하는 예언이 성취되는 이 때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라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 나오라 하면서 바벨론이 무엇이 되었다?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각종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바벨론이 타락하고 이 거짓 이 개신교 이 타락한 개신교 또 이 모든 거짓 종교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라 라고 나가서 크게 외치는 것이 바로 동북에서 나는 소문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준비된 그 첫 열매인 14만 4천이 예, 나가서 외칠 때에 어떻게 해요? 북방왕이 범민 예, 마음이 아주 분노해서 어떻게 해요? 영화로운 땅, 이 영화로운 땅은 무엇입니까? 예,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 이전, 십자가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이죠. 네, 그 백성들이 예, 또 영화로운 땅이 무엇으로 표상되어 있습니까?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 남은 자손을 양산하고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뭐예요? 예, 그 새끼양 같은 짐승, 미국을 뜻하죠. 예, 그래서 영화로운 땅에 어떻게 북방왕이 교황권이 그의 장막을 치고 영화로운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륙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북방왕이 그 세력을 완전히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 거기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치든지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는 때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저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한 하나님의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 남은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이, 북방왕이, 교황권의 세력이 이 세상을 휩쓸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에, 바로 그때 그 위기 일발의 순간에 누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예, 환난으로부터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나죠? 그때 미가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백성들을,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가엘, 예, 패배하는 것을 모르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가엘이 누구일까요? 예, 미가엘이 누구인가? 미가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잠깐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미가엘은 영어로 마이클, 예, 히브리어로는 미카엘, 미카엘이라고 하는데 이 미가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누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과 함께 비기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미가엘은 이 전쟁이나 투쟁이나 싸움에만 등장하는 이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미가엘이 누구인가? 여러 성경절들을 비교해서 연구해 보면 이 미가엘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미가엘이 등장하는 성경에 나오는 곳을 한번 보면은 유다서, 유다서는 몇 장밖에 없으니까 1장밖에 없죠. 유다서 1장, 유다서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나와서 누구와 싸웁니까? 마귀와 더불어 무엇에 대해서? 모세의 시체와 시체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것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예, 예수님이 누가 시체를 사망해서 살릴 수 있습니까? 누구만 죽음에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만 살릴 수 있죠. 예, 이것은 바로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 모세를 살려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마귀가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모세를 사망해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범죄한 것을 지적을 하죠. 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마귀의 시체를 살려서 하늘로 데려가시죠. 변론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변론하셨을까요? 내가 모세를 위해서 앞으로 와서 어린 양으로서 그 죄를 다 속할 것이다. 모세는 나를, 이 어린 양 된 구세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를 믿으면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잠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세를 살릴 수 있다. 모세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의 시체를 살려서, 모세를 살려서 하늘로 데려가는 장면이 이게 바로 유다서 9절에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천사장 미가엘에 나와서 마귀와 함께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할 세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재림 때에 어떻게 돼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더불어 친히 하늘로 쫓아 공중으로 임하실 때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천사장의 소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음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어떻게 티끌에 자는 잠자는 모든 자들을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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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들이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죽은 의인들이 다 무덤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미가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래서 용이 어떻게 해요? 용이 붉은 용, 마귀. 예,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해서 루스벨이 거기서 싸움을 일으켜서 선과 악의 그 대쟁투가 전쟁이 하늘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럴 때 루스벨이 이기지 못해서 이 땅으로 그 붉은 용이 내어 쫓기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미가엘은 누구예요? 이 싸움과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대군 미가엘이라고 그랬어요. 대군 미가엘은 영어로 Great Prince, Great Prince. 예, 패배를 모르는 우리 승리하시는 미가엘을 말하는데 이 미가엘은 모든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함께한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미가엘과 함께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일어난다라는 뜻을 여러분 함께 연구해 보면은 이 일어난다는 뜻은 일어나서 보호한다, 프로텍트한다. 예. 근데 이 일어난다는 뜻은 이 다니엘서와 이 쭉 읽어보면은 이 일어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왕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건국되고 나라를 통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 11장 2절로 3절을 잠깐 우리가 참고로 보면은 다니엘 1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면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리고 다니엘 8장 22절에 보면은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대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난다 하는 것은 나라가 일어난다, 왕이 일어나서 통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대군 그때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니 그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나서 그분이 그분의 나라를 받으시고 그분의 왕국을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연구해 보십니다. 연구해 보십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일어나서 그의 왕국을 받으시고 언제 일어나서 그의 왕국을 다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입니까? 그때입니까? 재림하실 때입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연구해 보십시다. 언제 예수님께 일어나서 나라를 받으시는가? 그때는 재림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받으실 때는 그분의 나라를 받으실 때는 재림의 때가 아니에요. 하늘 성소에서 심판이 다 끝났을 때 누가 구원 받을 자인가? 누가 하늘에 와서 살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다 가려졌을 때에 하늘에서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났을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7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을 다 펴십시오.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의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뭘 받습니까? 그의 앞에 인도받아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 조금 더 그 앞절로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로 10절.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무엇을 베푸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장면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마치는 때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좌가 놓이고 보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놓였는데 어떻게 해요? 좌정에서 계셨는데 옷이 희기가 눈 같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불이 강같이 흘러서 나오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고 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또 히브리 12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뭐 아벨의 뿌리신 피와 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하늘에서 심판장이 탁에 펼쳐진 거예요. 예.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 네. 우리의 죄를 다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변호해 주시죠. 어떻게 변호해 주십니까? 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법의 피를 흘렸습니다. 저의 피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 어떤 사람 하나님의 법의 피를 보혈의 피를 믿고 말로만 믿습니까? 아니죠. 보혈의 피를 자기 마음속에 바르고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어떻게 보혈의 능력으로 죄만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이기는 경험을 한 사람, 네?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써진 사람,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간 사람, 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다시 못 박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그 죄가 싫어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좌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사람, 예?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승리하고, 예? 죄를 다 이기고,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룬 사람, 예?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향로를 집어던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에? 죄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되었다 하면서 향로를 던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중보사역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중보사역이 마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또다시는 죄의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월간지 221호 다 연구하셨죠? 네, 거기에 재림 전에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거기에 뭐가 누가 나옵니까? 예. 재림 전에 하늘의 처소가 다 마련되어 있는데 누가 진짜 거기 가서 살 적합한 성품을 가졌는지 자격을 가졌는지 예. 하늘의 천만 천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오 하나님 잘 조사해 보십시오. 아무나 데려오지 마십시오. 또다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6천여 년 동안 죄의 결과를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백성들과 또 우리들이 이 죄의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아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루스벨을 보십시오. 또 다른 루스벨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나 데려오지 마십시오. 잘 체크해 주세요. 하나님 잘 조사해 보세요. 그렇게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께 사정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어떻게 하늘에 데려가겠습니까? 예? 죄의 욕망과 죄의 욕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예? 세상의 정욕을 가진 그런 사람들 하늘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거기서 죄가 시작이 되고 예? 하늘 그렇게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 아름다운 곳에 그 죄를 버리지 못한 영혼을 데려다 놓으면 그 영혼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하늘은 고역입니다.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곳에 그 죗된 영혼이 가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다 나오면서 25장에는 그 비유들이 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중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혼인 잔치에 문이 닫히고 이런 거는 예수 재림 때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사람이 다 벌써 헤아려졌고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다 결정되었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서 혼인 잔치에 들어갈 피로연에 들어갈 백성이 누군가 다 골라졌기 때문에 그 의인들을 데리고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피로연이 정해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영혼의 정결 사업을 하시는 때입니다. 중보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한 가지 죄라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주여 나의 이 연약성을 빨리 주님의 완전한 성품을 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께 다 하늘 성소로 올려보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영혼의 정결 사업이 이루어질 때 우리 속에서도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함을 받는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거기서 이미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가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은혜의 시기가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마치고 그 성소 문을 나오실 때에 그때에는 은혜의 시기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참 심각한 때에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다 결정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해서 심판이 다 행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 도말하시고 무엇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의 왕국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왕국에 살 거민들이 다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때에 예수님께서 왕국을 다 받으실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날 그때에 이 땅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의인들이 환란을 당합니까? 의인들이 환란을 당합니다. 의인들이 살짝 휴거해서 이 땅에 환란이 당할 때 없다가 이 땅에 다시 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때에 어떤 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때에 누가 일어날 것이다?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다니엘 12장 1절에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인들이 어떤 환란을 당합니까? 의인들이 당하는 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의 환란을 왜 야곱의 환란이라고 할까요? 야곱은 다 벌써 죽었는데 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에 그때 그들이 극심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야곱의 환란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30장 6절로 7절. 네,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성경을 펴십시오. 예레미야 30장 6절로 7절. 예, 여기에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들 해산하는 고통은 누가 합니까? 엄마들이 하지 않습니까? 산모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힘들면 남자들이 허리를 짚고 얼굴이 창백하여져요. 예?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게 어떤 때입니까? 예? 그게 어떤 때입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은혜의 시간이 다 맞춰지고 사방의 바람이 다 놓이고 자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해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흰옷을 입은 자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예, 그때 그들은 다시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뜨거운 기운에 해함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때에 사방에 바람이 놓이고 재난이 올 때에 아마 큰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기아가 있고 굶주름이 있고 뜨거운 해에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저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다 먹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위협을 받죠?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죽는 데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 진리에 대한 끝까지 충성을 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환란을 당합니까? 야곱이 당했던 환란과 같은 그런 환란을 당합니다. 야곱이 어떤 환란을 당했습니까? 예, 야곱이 어떤 환란을 당했는가?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예, 야곱이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갔죠. 그래서 참 여러 해 동안의 방랑 생활을 끝내고 그가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는데 그래서 두 떼를 잃었죠. 처자와 자손들과 많은 약대와 가축들을 데리고 돌아가는데 어떤 소식이 옵니까? 그 형 에서가 분노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까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안과 무서움에 떨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먼저 다 가게 한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해요? 홀로 야복 강가에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근데 그때 야곱이 마음속에 참 더 그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것은 정말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을까?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자기 자신과의 그 의심과 좌절과 절망과 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더 공포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그때에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야곱이 야곱에게는 아주 좋은 경험들이 많았어요. 어떤 경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어요. 어디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 그 아버지를 속이고 죄를 짓고 그 광야를 유랑하고 도망가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 인자가 앉아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거기서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죠. 그것처럼 야곱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굳게 붙잡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간절히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캄캄한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어떤 검은 물체가 사람 같은 게 물체가 탁 나타나더니 어떻게 해요? 야곱을 탁 잡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그것이 에서의 군사인 줄 알고 밤새 씨름을 하죠. 밤새 엎치락뒤치락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날이 훤하게 밝아오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싸움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씨름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누구였어요? 사람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언약의 사자였어요. 천사였어요.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예, 창세기 32장 30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합니다라.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여기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하나님과 힘을 겨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힘을 겨루고 나중에 환도뼈가 상하고 그 다음에 가지 마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붙잡았죠. 끝까지 붙잡는 경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해서 야곱이 속이는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 이 야곱의 환란, 이 마지막에 올 야곱의 환란 때에도 의인들이 당하는 환란 때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에서를 충동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군대와 많은 바벨론으로 표상된 많은 그런 악의 세력들을 다 선동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만든 계명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짐승의 표에게 저기 받지 않으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형 명령을 내립니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악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올 때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예? 사단이 그들을 시험을 합니다. 예.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아마 짐작은 해요. 그들이 죄를 다 용서받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들이 죄를 다 용서받았을 거야. 그러나 하늘에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구원이 결정된 것을 마귀는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영감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려. 과거에 진 모든 죄들을 크게 과장되게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모든 죄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거를 돌아보면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들이 정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야곱이 모든 죄를 다 고백했기 때문에 그때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가져야지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무서운 고난의 시간을 의인들이 당할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당할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버렸어. 네가 거기서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너는 이제 거기서 살아나지 못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할 때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생명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겠다. 내가 생명을 바쳐서 이 모든 영혼들 구원하겠다 하는 그 투쟁과 무서운 극심한 시련을 겪으셨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경험을 그때의 의인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포기하기 위해서 사단이 온갖 마음에 시험을 주는데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때의 그들이 사형 명령을 받고 죽이려고 오고 그들이 굶주리고 극심한 시련을 당하고 무서운 환난들을 겪지만 그들이 참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 생명을 구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내 죄가 혹시 하나님 아버지께 불명예를 돌리지 않을까, 하나님께 혹시 영광이 되지 못할까, 내 죄로 인해서 정말 우주의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지 못할까,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심한 마음의 가책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우주의 공의로움을 증거할 자격이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자기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앞으로 의인들이 당할 야곱의 환난 때에 정말 이 극심한 시련을 당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믿음의 그 경험들을 간증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굳센 믿음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그때 통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때 금방 낙심해버립니까? 하나님과 끝까지 투쟁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의 경험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영감의 글, 선과 악의 그 대쟁투를 그린 영감의 책 425페이지에 어떤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사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하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또 614페이지에 보면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에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이 환난의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보자 없이 선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주 엄숙한 의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찾고 무서운 절망과 또 외로움과 두려움과 낙담과 실망이 몰려올 때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완전히 의지하고 붙잡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금 키워야 합니다. 지금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환난의 때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 이 불꽃이 이 시련의 불꽃이 이 의인들을 다 태우고 그 생명을 다 해야 할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해요? 예, 그때 미가엘이 일어나서 예, 그 시련의 불꽃을 다 주목해 보고 계시면서 그 생명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덮개로 씌우시고 보호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 그때 어떻게 돼요? 악인들이 마지막에 달려들어서 그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이 의인들을 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깜깜해지고 그러다가 암흑이 다 덮다가 갑자기 해가 나타나서 환하게 비치고 예?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이 나타나서 그 구름이 점점 커지면서 환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 흰 구름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천만 천사와 함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곧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것입니까? 미가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끝내실 때 하늘 성소에서 모든 은혜의 시간이 마칠 때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에 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에 살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에 살 적합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다 판명이 되고 하늘에서 살 사람이라는 것이 딱 결정이 됐을 때에 예,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환난을 통과할 때 그런 의인들이 환난을 통과할 때 미가엘이 일어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환난으로부터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간절하게 탄원하시는 때입니다. 예. 머지않아서 환난이 임하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임하고 미가엘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넉넉히 환난을 통과할 만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미가엘로부터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예. 환난을 위해서 또 환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엘이 일어나서 의인들이 당할 환난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는 복된 소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정결케 하시는 동안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품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의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미가엘이 일어나서 의인들을 보호하실 때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에 우리가 다 그 남은 백성 의로운 무리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